오늘은 빛의 열매 중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설교했던 빛의 열매 중 첫 번째인 모든 착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착함이란 말은 선하고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착함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착함에 관한 모든 분야를 가리키는 뜻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항상 선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착함이란 뜻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심지어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착함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열심히 선을 쌓아야 하는데 먼저 범사에 선을 쫓아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동해서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주변 이웃과 교회와 사회 전체에 선을 행하여 눈에 보이는 선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배려와 존중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배려의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의 자세로 상대를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때 비로소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을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인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로움이란 그 말 안에는 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의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올바름, 가치를 뜻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로움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음과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유실론적인 종교의 경우 그러한 행동이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의로움이란 이러한 마음의 의가 행함으로 나타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사나 열사라는 말로 부르듯이 의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로움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여자가 속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상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외출할 때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수영장에 가서 비키니를 입으면 누가 이상해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하고 옳은 행동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수영장에서 속살을 가리는 긴 치마를 입는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 식사 시간에 서양에서는 코를 푸는 것을 음식을 씹을 때 침이나 분비물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이해하며 무례하지 않은 행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양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불결한 행동으로 비춰져서 예의 없는 행동 다시 말해 옳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나이 든 세대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데 공손히 듣지 않고 말대답하고 따지면 이를 무례하고 옳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MZ세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오히려 꼰대라 하여 싫어하고 이를 당당한 자기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옳은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옳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며 의로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의로움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만이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해석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예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단들에서는 안수기도나 세례집례는 기름부은 목사님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성도가 담임 전도사님께 간절히 세례를 받기 원하여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식을 집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 전도사님은 교단에서 제명위기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당연히 교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임종을 앞둔 성도가 간절히 원하여 전도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를 사랑하여 전도사님이 법에 얽매이지 않고 세례를 베푼 것을 잘했다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율법만 앞세워 성도의 선한 뜻을 외면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정확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가 없기에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자기의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기가 옳다는 생각,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란 한마디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굳어진 것이 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와 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고 딱딱하게 틀로 굳어져 있기에 어떤 일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의와 틀에 부딪혀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은 선을 겸비했기에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포용함으로 마음에 부딪힘이 없기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중 첫 번째인 모든 착함을 먼저 이룬 다음에 그 선한 바탕 위에 의를 이룰 때 두 번째 열매인 의로움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를 왜 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의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의와 틀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와 틀로 인한 문제점은 먼저 판단 정죄가 있습니다. 판단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단정짓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를 죄 있다 판정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대로 상대를 평가할 때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중심을 볼 때만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살인이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수자의 손에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과실치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고의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결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틀이 강한 사람은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더 심하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진리를 가르침받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떤 일을 보면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의와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허물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거나 저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며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기 의란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매사 시시비비를 따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시비비하고 변론하는 자체가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 재단하는 것이니 이것도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의가 무시되고 혹 짓밟히는 일이 있어도 오직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의와 틀로 인한 문제점은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와 틀이 강하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므로 불편함이 순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불편한 감정은 판단 정죄로 인해 쉽게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내 옳음을 인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부족한 분야를 지적할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망받기를 즐겨하라는 말씀대로 지적을 선으로 편하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에 걸려 부정적으로 받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딪힘을 통해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함으로 인해 풀어버리고 마음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틀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자기를 주장함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에 불편한 감정을 계속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말로는 연단은 내 탓이라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연단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받아 마음의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와 뜻을 깨닫기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성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욥의 예를 통해 정반대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세워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이에 대한 보응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게 되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백성 중 하나인 시므이에게 가진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모든 것을 선으로 겸비하게 받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도 전혀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단은 빨리 끝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음의 죄성까지 철저히 뿌리 뽑는 성결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연단 중에 친구들부터 판단과 질타의 말들을 듣자 그 이상의 강한 말로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을 위로차 찾아와 금식하며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연단이 길어지면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자 실망한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혹독한 판단 정죄의 말로 욥을 공격했지요. 이에 욥은 불편한 감정으로 받고 시시비비하며 변론한 결과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악이 요동하여 선을 넘는 원망과 저주의 악한 말들까지 쏟아내며 추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결국 연단도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이 설사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까닭에 자기를 쉽게 발견함으로 연단은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와 틀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강한 틀에 부딪혀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와 틀의 문제점은 자기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자기 한계란 그 사람의 그릇됨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의와 틀은 한계에 부딪힘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를 고집함으로 융통성이 부족해 상대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언 강의에서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와 틀이 강하면 상대 입장에서 보기보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면 상대를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를 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불편한 감정이 있는 만큼 소인배기에 상대를 포용하지 못함으로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고 다음은 큰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 없고 또한 크지 않다면 담아도 그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성결을 이루어야 하고 큰 그릇이 되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대라도 그를 품어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와트를 깨뜨려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와 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자기의 의와 틀을 온전히 깨뜨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로 마음먹은 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옛날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초기와 같이 버린 의사와 열사들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평성대에도 충이라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언한 충신들에게서 참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할 때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종신하도록 의를 굳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젊어서 결혼할 때 검었던 머리카락이 파의 흰풀이처럼 하얘질 때까지, 즉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의를 굳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먹은 마음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의로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환관장에게 부탁하여 자신들을 10일 동안 시험하여 물과 채소로만 먹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에서 높이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시험을 받았을 때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시험을 받았을 때 똑같이 타협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왕들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감동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순교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비롯하여, 물론 사도 요한은 제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열두 제자가 순교했죠. 또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과 로마 콜로세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의로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케 하고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이분들의 의로움은 해와 같이 온토록 빛나며 무성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도 보면 유비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진 유손이 심히 유약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제가 분명히 승상으로서 끝까지 보좌하며 충성했던 의로움을 후세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가면 제가 분명 사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사육신이 하여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세조의 명을 거역하고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여섯 명의 신하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당을 세워 노량진에 사당이 세워져 있죠.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이란 세월이 지나도 그 빛이 바래지 않고 찬란하게 후세에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후반절을 보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식물, 즉 음식물을 먹은 같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실이란 말에서 성이란 한문으로 정성이란 뜻으로 풀이해보면 말씀언변의 이룰성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실이란 열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란 한문의 뜻은 말씀한 바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은 입술로 낸 것들은 즉 마음먹은 바는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감당하다 보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한계는 내 능력에서 볼 때 한계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계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 경기에 있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에게 사점이라 하여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사점, 죽을 사에서 죽을 것 같은 지점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죽을 것 같은 것이지 결코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완주의 기쁨과 보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때 주님의 재림 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중심이 고든 사람들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 고든 사람들은 영에 속한 육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 말해서 진리인 역으로 육체를 복종시킨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 임할 엄청난 환난을 보며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생명다의 일을 알리는 전도자로 변신하여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들의 중심이 평소 의로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한 끼 혹은 하루 금식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는 3년 만에 그러한 중심에게 영으로 들어가셨고 이어 3년 말씀 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만민재단을 개척하실 때는 이미 원령으로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진 당회장님도 이미 어린 학생 때부터 성결을 너무 사모하여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다니엘 철야 때 애통하며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명심하여 이를 버리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부족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하루 내내 다니엘 철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다가 또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악을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한 결과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하나님께 성결에 이르렀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먹은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먹고 목표 한 번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아를 깨뜨리고 날마다 죽어지고 변화되기 위해 드렸던 수많은 3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이 너무 약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21일 금식 3차례, 30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드렸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능력도 주셨지만 몸도 강건해지는 축복 가운데 교구장으로서도 붕열매를 맺어 대교구장까지 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이란 마음먹은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의를 이루지 않으면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하기는 한데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착함은 어리숙하거나 약간 부족한 착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옛날 여인들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은장도를 창유했던 것을 의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육으로만 착하고 자신의 정절을 목숨 다해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로움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로워도 선이 부족하면 자기의 강한 틀과 의로 인해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 온전한 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는 말씀대로 마음의 선을 이루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참된 의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선이고 선한 바탕 위에 의를 이룰 때 진정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율법으로 따져 판단 정죄하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먹은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선한 바탕 위에 의를 이루셔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셋째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 진정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와 틀의 문제점은 먼저 판단과 정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와 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앞서다 보니 상대의 입장이나 중심을 살피기보다는 외모로 쉽게 판단하고 더 심하면 정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바탕을 이루고 상대의 중심과 입장을 살피는 마음을 이루려면 아무리 악한 상대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의로움을 이루려면 상대를 볼 때 판단 정죄가 아니라 선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우아트를 깨뜨리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상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 정죄는 상대에 대하여 왜 저럴까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만 분별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상대의 부족함에 대하여 마치 내 가족이나 자녀처럼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 중 하나를 말하며 사전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상대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속하는 선한 마음 중 하나로서 사전에서는 남을 깊이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란 뜻으로 정의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며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를 내 가족처럼 불쌍히 여기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정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긍휼에 관하여 유대인의 전설로 내려오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머리급 천사들에게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먼저 의의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세상은 불의하고 사악해질 테니 창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고, 또 거룩의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창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빛의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세상을 어둡게 만들 테니 창조하면 안 됩니다 하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사람을 창조하십시오. 물론 그들은 죄로 인해 불의하고 더럽고 어두워질 것이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부드러운 손길과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많으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팔복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은혜로운 내용이 프랑스의 소설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형을 선고받고 형부소에서 복역하고 나왔다가 다시 천주교 주교인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잡혀왔을 때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여기에 은촛대까지 더해주며 올바르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감동한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버리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사업에 성공한 후 축적한 자기의 재산으로 선행을 베풀다가 급기야 시장까지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리엘 신부의 장발장에 대한 긍휼이 장발장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었기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에 자비에 관련된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젊은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원은 사장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대로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법적 조치를 각오하는 이 회사원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를 용서해주고 다시 일하게 해주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젊은이의 대답은 환하게 웃으면서 네, 사장님 저도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사장은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라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똑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았던 자비를 나도 받았다네 였습니다. 지금은 사장이 되었지만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에서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 사장 젊은이였던 그 사장의 입장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장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갑절로 열심히 일한 결과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그와 똑같은 상황의 젊은 회사원에게 돌려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수년 전 교회정의 연단 속에서 목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일꾼들의 모습을 볼 때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 마음에 답답함과 불편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쌓이니 어느 순간 위경련 증상이 나타나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위장이란 기관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드럽게 받아들여 소화를 시키는 곳인데 위경련이 생기면 위장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위가 뻣뻣하게 굳어지니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으로 토해내거나 명치 주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냥 불편함만 있었다면 상대가 너무하니 그렇지 하며 자신을 정당했을 텐데 위경련 증상이 나타나니 그로 인해 3일 동안 또 먹지 못하고 하니 어디가 아프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 마음 안에서 불편함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와 틀 속에도 부딪혀 감정으로 받은 것이므로 결국 자신의 악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불편함을 갖게 된 자기와 틀을 깨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틀 속에서 판단했던 자세를 고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것을 붙들고 계속하여 기도하다 보니 차츰차츰 상대 입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니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급기야 자기와 틀 속에 판단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걸린 급성 갑상선 염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와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까지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제 자신 연단 속에 불편한 감정이 쌓이다 보니 아침에 거울로 얼굴을 보면 심술 궂은 할아버지처럼 얼굴이 굳어져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꼴, 정신의 모양, 내면의 모습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말처럼 마음이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인데 불편한 마음이 많으니 아무리 얼굴을 펴려고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 어느 해에는 은혜로운 얼굴 모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그렇게 자기와 틀을 깨트리면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의 불편한 감정이 점점 사라지니 얼굴이 점점 펴지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운동을 나갔을 때인데 어느 초등학생의 남자아이가 저를 보며 반갑게 여러 차례 인사를 하는데 요새 애들은 잘 인사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하니까 혹시 이사 온 성도님의 자녀인가 싶어 너 아냐? 너 나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인사를 여러 번 하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너무 잘생겨 보여서요 라고 대답하는데 아 세상 사람이라도 이제는 나를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행복해지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임하면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며 얼굴도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히 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은 우리에게 선한 양의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빛의 열매인 의로움은 우리에게 찬란한 빛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을 말씀에 따라 준비한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물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의의 성실함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은 단순한 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도 귀감과 칭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려면 첫째로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 먹은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의인으로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천국에 가서는 참된 의인으로서 순교자와 같은 반열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